여러분, 그런 살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고민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거는 실질적인 고민들이 여러분 있으실 걸 생각해요. 저도 많은 그런 고민들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기도 했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이 문제를 그냥 두시고 계속 이렇게 아픔을 겪고 지나가게 하실까? 이런 고민, 실질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하실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또한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자유의 프리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프리윌에 의해서 생겨지는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간섭해버리면 100% 다 통제해야 된단 말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프리윌을 줬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작동되어지는 수많은 부작용도 허락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나도 피해를 당하고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일 거라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했어.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이 없는 거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프리윌의 또한 측면이거든요. 프리윌이란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보이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믿음을 딱 보일 때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리액션 하듯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일을 계속 두실까? 내가 계속 이 일을 겪어야 될까? 이런 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시나?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거를 오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당신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도 중요하고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는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거잖아요. 먹고 살고 뭐집 사고 뭐이 세상에 어떤 원하는 어떤 대단한 소위 말하는 세상에 너무 성공하는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봤을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너는 천국에서 천년 만년 몇조억을 영원히 이렇게 살 건데 그거 채워주는 목적으로 인생을 이 땅에서 보낸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니까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존재이니까 그런 존재답게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세상 일을 잘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난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벌로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고생도 하고 쫓겨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걸 당할 필요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피해를 보는 그것도 오랜 기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고난, 예를 들면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시는 고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에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는 수없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 중에 하나는 그 과정을 네가 겪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나의 그 성품 캐릭터를 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조금 견뎌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 내면이 너무 썩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착한 사람 같고 그렇게까지 보지만 진짜 한번 큰 문제를 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아보면 아마 악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살기도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어쩌면 이런 생각지 못한 이런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물론 거기 뭐 큰 것을 잃고 작은 것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아주 느린 프로세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고난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참 많다.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끝물에 지금 제가 큐티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계속 조금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나머지 남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도록 예언을 했어요. 제에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몇 차례 걸쳐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다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기 전에 그다랴라는 꽤 착하고 괜찮은 그 유다 신하 하나를 총독으로 세우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다랴가 그래도 나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모았어요.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족 출신이니까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친한 척 하다가 한 자리에 음식 먹다가 그를 암살해요. 죽여버리죠. 이것이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 왕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와서 완전 멸해버렸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자 그다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나라는 또 다른 군대 지휘관이 어느 정도 권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벨론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을 두려워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면서 진지하게 응했지만 예레미야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 머물러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끝끝내 내려가고 예레미야까지 데려가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갔어도 계속 말씀을 전해요. 애굽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안전하다고 하는 애굽까지도 완전히 멸망시켜서 너희들 완전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다 죽는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긴, 그 전에 바벨론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몇십 년을 예언해도 듣지 않았고 그것을 결과를 본 그들, 나름대로 예레미야의 호의적인 그들이지만 막상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또다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이 죄라는 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깊이 물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결국 그대로 망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를 끌려가는 더 극한 어려움을 이들이 겪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긴 통치하에서 이제 고난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이 한 70년 정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난 받을 그들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4장, 오늘 50장이지만 44장부터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요.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애굽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은 이집트 저 밑에 쪽에 있어요. 이집트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왼쪽에 있는 필리스티아에서, 성경에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주다 옆에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예언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해변가를 내려와서 애굽을 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은 동쪽 중에서 그 나라들 중에서 되게 강한 나라 중 하나예요. 여러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예언이 되게 길거든요. 모압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밑에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주변 전체를,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위에 다마스커스에서 아람이라고 나라가 있는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게달과 엘람이 나오는데 이 게달하고 하솔이네. 게달은 쭉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라비아 강야에 있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엘람은 저 북 위쪽으로 저 완전 동쪽이죠. 동쪽에 해당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해서 그 다음 먼 지역까지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오늘 이제 바벨론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절대 안전지대가 없다는, 그래서 나에게 헌신하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50장 7절 한번 보시면, 50장 7절에 보면 이거는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 그들이 이렇게 멸망받고 고난받는 이유를 그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요. 50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죠.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어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들이 대신 벌 준다,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원래 어로운 처소였고 소망이신 분이셨어요. 어로운 처소를 영어 보면 Dear True Past, 푸른 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 안식처요 피난처이고 소망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안식처로 삼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치더라도 도망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어려운 처소로 삼고 소망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는, 그리고 긴 시간들을 연단과 고난 가운데 너희를 빚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연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50장에, 오늘 5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감격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죠,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헌신된 관계,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듣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연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기대한 그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이런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려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지독한 죄성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허용하고, 아니 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나 데이비드나 모세처럼 그런 들 괜찮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한 원통한 그런 어려움들까지도 허용하시면서까지도 하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런 유다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끝난 이후에 정말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그 목적이 더 크지, 단순히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독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자, 이제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킨다는 것을 50장, 51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시작한 장을, 50장을 저희가 오늘 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었고, 하도 말을 듣지 않고 하도 재성이 깊고 이기적이어서 할 수 없이 준 것이었는데, 그들이 변화되자마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1절 3절에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숨김없이 드러냈고 공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한, 벨은 로드라는 어떤 존칭이에요. 우리로 하면 주죠. 그 다음에 모로닥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요한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모로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라는 벨 모로닥이라는 이것도 무너졌다. 그들의 신상도 수치를 당하고 부서지고,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은 그의 신들의 멸망인 것을 하면서 어떻게 멸망했느냐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땅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에 나온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아세요? 바벨론 제국이 존재했던 기간이 97년이었어요. 97년.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앞뒤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연도거든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그 앞에 제국은 거의 3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나온 페르시아 제국은 220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은 306년, 로마는 서로마만 친다면 503년. 되게 긴 제국의 기간인데 바벨론은 딸랑 97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갈 때마다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저부터 아니야, 길지 않아, 즉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짧을 것이라고 말했죠. 믿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통틀어서 97년 만에 정말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근데 바벨론이 멸망될 때 아예 어이없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성은요,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크기예요. 한 네모 반듯 한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외곽은 높은 25미터란 엄청난 높은 성벽으로 이렇게 사방이 사각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쭉 성을 통과해요. 성 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땅이 있고 그 중간으로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거거든요. 그 물이 흐르는 바벨성 그 물 폭이 한 200에서 400m 정도 됐어요. 근데 군인들이, 적군이 그 물을 타고 성을 돌아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물살이 되게 셌기 때문에 군인들이 헤엄치고 돌아올 만한 그런 잔잔한 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강 주변, 성 안에 들어오는 물줄기 해당되는 그 강 주변 또 성을 이렇게 높이 14m, 18m 정도 높이로 그 들어온 강 주변 또 아예 성을 쌓았어요. 그런 이 바벨론 성은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해요. 이 성 두께가 외곽 같은 경우에도 그 20m 정도 이상 될 정도니까 마치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 그 성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87년 만에 망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망했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 초대 아주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데 고레스 2세죠. 고레스가 이 바벨론성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려면 엄청난 전쟁과 성벽과 함께 화살을 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수만 가지 해가지고 성을 정복하고 들어갈 만한 일인데도 엄청난 그 큰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고레스는 쉽게 이 전쟁을 이겨요. 그 방법은 그 유프라테스 저 위쪽에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해요. 그 내려오는 물을 딱 막고 그 물을 옆으로 그냥 흘려요. 다른 데 너프로라든지 다른 너비나 다른 데로 이렇게 물을 빼버리면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그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맨발로 마른 바닥을 강을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를 건드려 밤에. 근데 그때 그 바벨론의 큰 축제 기간이었어요. 다 병사도 술 먹고 날리고, 그리고 강, 그 흐를 때 강하고 그 성벽 사이 중간에 문들이 많았는데 그 문도가 열어놓은 채로 있었고, 그래서 이 바벨 페르시아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을 들어와서 손쉽게 큰 전쟁과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87년 만에 이렇게 빨리 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가지고 고레스 2세가 처음 초기 통치하는 그때 얼마 안 돼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포로를 끌려갔던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이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연단이 끝나자 바벨론을 결국 기적같이 너무 어이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짧게 단명한 제국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당신의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초림할 예수를 준비하는 남은 자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50장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내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 유다 백성을 너희가 노략했다, 연단하기에서 허용한 일이지만 너는 노력하듯이 내 소유를 감히 그렇게 했다 하시면서 그래서 멸망한다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가서도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원한, 그 억울함, 원통함 이것들 하나님 그들 풀어주시죠.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죠.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 했던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었을 뿐이 진짜는 하나님은 또 나에게 범죄한 것으로 내 백성을 괴롭힌 것을 그렇게 여기시고 철저하게 마침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여기고 계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당신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들을 일정 기간 동안 영원히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심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지독히 뿌리 깊은 죄를 뽑아내기 위해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관련된 구절을 좀 제가 인용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6절에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어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까요? 그거는 환난 중에 쭉 좀 참으면 좀 시간이 좀 있지만 좀 길인 것 같지만 좀 언제 끝나지 싶지만 환난 중에 인내를 하면 인내는 연단을 뭔가 하나님 원하는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어지면 소망을 이루는 줄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것들을 이룬다는 거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그것은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환난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참는 가운데 연단해서 소망을 이룰 목적으로 그 사랑과 환난은 반대가 아니라 뒤에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오히려 이런 사랑인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뭔가 유익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하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는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주실 때에는 뭔가 주고 싶어서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자기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정욕이라고 한다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거는 지난대로 족하고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죄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직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아들에게 권하듯이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그 권한 말씀을 잊었다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잘못하고 어떤 부족해서 당했으면 죄책감 같은 자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낙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 옆집 자식이 잘못하도록 나는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아들 잘못하면 신경 쓰고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지 내가 죄책감이나 자책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낙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런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져야 될 태도는 뭐죠? 참은 거예요. 참는. 너희가 참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들, 그 힘든 순간들을. 그리고 또 한편은 적극적으로 뭐죠? 매를 들 때 아버지가 대들지 않고 그대로 매를 맞듯이 그러면서 더 공경하듯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연단 받았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얼마나 이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잘못된 죄성들이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은혜로운 설교 듣고 좋은 신앙서적 읽고 시시엄 들으면서 그냥 바뀔 것 같지만 감동도 되고 짐신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로 지독한 너무 힘든 어떤 고난의 상황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지나가면서 자기 실체를 냉철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돌이키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겪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내 아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은 사생자가 아니면 반드시 있다. 없으면 그게 버린 자식이다 할 만큼 이는 100%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겪을 때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당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삶이란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민될 일들이 계속 직면하게 돼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50을 중반 넘어가고 60 바라보지만 지금도 고민한 게 많고 지금도 가슴 아리아리는 것도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본 마음을 알고 났을 때는 그 자체가 힘들지만 좀 생각이 그렇지만 되게 감사가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뀔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뭔가 작품이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변화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그때 순종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내 삶 안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길러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자유로워요. 그게 길러졌기 때문에 잘 받아내고 잘 소화시킨 그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 연단의 과정 이후에 자유가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고민하지 않고 막 혼자 디프레션도 안 빠지고 왜? 그 부분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파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면 사나?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안 믿어도 고생해요. 안 믿어도 고생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생활과 환경 이런 것들은 어렵게 힘든 데도 있을 수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걸 해석해내고 그거를 받아내고 통과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훨씬 자유로워요. 훨씬 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든데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그런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갖춰지는 거죠. 연단을 받은 이후에 덜 상처받고 덜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 연단받은 이후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요셉 형들을 진심으로 찢어 죽이려 했던 형들을, 아무리 형이지만 이복 형제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끝내 용서하고 죽일 때도 안 죽이고, 그가 죽었을 때 슬프며 노래를 지을 만큼 진심으로 슬퍼하는 인격,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그 긴긴 모진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그 인격이 만들어진 거든요. 그러므로 얼마나 풍성해요. 그가 말년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거 다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왜? 연단을 통해서 그걸 다 길러진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나에 원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진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께서 아까워하지 않을 분인데 이런 상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지독한 이기적인 것, 교만한 그 나쁜 버릇들, 나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원망을 들어가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죄책감이나 자책은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고 그걸 잘 참아요. 그리고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복종하고 샀어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그 영역에 축복해 주셔서 뛰어넘게 하시고 또 다른 파트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시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같은 캐릭터로 삼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자유로운, 삶이 힘든데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구속받지 않는 자유한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잘 참겠다, 내가 더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로 임하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